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유엔이 관료주의를 없애고 강력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유엔이 관료주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재정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부당한 분담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공평한 분담금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일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외무부가 18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성명에서 오늘 북한 대사가 소환돼 자신이 기피 인물로 지정됐다는 결정을 들었다며 따라서 그는 업무를 중단하고 이달 30일 이전에 스페인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멕시코 정부의 추방 명령을 받은 김영길 주 멕시코 북한 대사도 지난 14일 멕시코를 떠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를 하면서 각국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유효교원 로하니 대통령은 18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일 핵합의를 폐기할 경우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란과의 핵합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한 이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에 관해 언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군이 18일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함께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B-1B 전략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무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해 한국의 F-15 전투기와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한 두 나라의 이런 합동훈련이 한 달에 두세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18일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러시아 군함들과 동해와 오호츠크에서 오는 26일까지 2단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1단계 훈련은 지난 7월 발트해에서 진행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쿠바 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신체 이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대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고 일부 직원들이 겪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21명의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쿠바 내 캐나다 대사관의 일부 직원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이 이달 말 실시 예정인 소수민족인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 독립 찬반 투표에 18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은 이날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투표의 합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투표 절차를 유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16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 독립 찬반 투표는 이라크의 주권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가 선거를 강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쿠르드 자치 정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도 이번 선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군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B-1B 전략 폭격기 등을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 옵션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북핵 해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만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 하나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는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옵션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역량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전략이 평화적 압박 캠페인이며 이른바 네 개의 노를 근간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진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비무장지대에 미군을 보낼 이유를 찾지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메시지는 북한뿐 아니라 북한 붕괴의 여파를 우려하는 중국을 향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원유 공급을 끊었던 전례가 있는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런 지렛대를 사용하고 3만 명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 중인 러시아는 북한 정권 자금줄로 이용되는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당장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 정권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준비가 되면 미국도 준비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몇 차례나 보냈지만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했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됐다는 걸 미국에 알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핵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며 위협 수위와 수사를 낮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진지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5일 국무부에서 열린 제9차 민주주의 공동체 강요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이제 국제적 위협이 됐고 이런 위협은 모든 나라로부터 전 세계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North Korea is now a global threat and it requires a global response from all nations.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 북한의 적대적 정권이 가하는 공격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에 우선 기대를 걸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 동반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공감대를 계속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y working with them and other democratic partners, we continue to build consensu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create a united
틸러슨 장관은 전 세계에서 민주국가와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북한을 그런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In East Asia, an increasingly aggressive and isolated regime in North Korea threatens democracies in South Korea, Japan.
점점 더 후전적이 돼가고 고립돼가는 북한 정권이 한국,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엔 이런 위협을 미국으로까지 확장해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편 멕시코를 방문 중이던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발사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수단이 소진되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화염과 분노 발언이 공허한 협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조치들이 계속 실패한다면 미 국방부가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7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책임감을 갖고 먼저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했다면서 만약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압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매티스 장관에게는 충분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또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만약 무모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찌됐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북한은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이를 원치 않으며 전쟁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헤일리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공허한 협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5일 헤일리 대사와 진행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최근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역시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공군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을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가진 미국 공군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북한 정권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대응 방안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B-2 스텔스 폭격기, F-35 전투기, F-22 랩터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전시된 경락고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감히 위협하는 모두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우리 시민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defend our people, our nations, and our civilization. From all who dare to threaten our way of life. This includes the regime of North Korea, which has once again shown its utter contempt for its neighbors.
그러면서 이런 위협 대상에 이웃 나라들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완전한 경멸을 보여준 북한 정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이날 군인 가족들과 함께 미국 공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에어쇼를 관람하고 공군의 전략 폭격기 등 첨단 무기들을 둘러봤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이 억제와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이 문제 등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이 최근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몇 주간 반복되는 도발 가운데 유엔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게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두 정상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25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한국의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군사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통과된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돼야 하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And so for those who have said and have been commenting about the lack of a military option, there is a military option. Now it's not what we prefer to do.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미 군사적 옵션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느 전략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최근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역시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s really important is rigorous enforcement of those sanctions so that we can really let the economic actions and diplomacy progress as best we can. But I think we ought to make clear what's different about this approach is that we're out of time.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경제적 조치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접근법의 다른 점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통과된 대북 제재의 강도가 약하지 않으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have to look at how much has been cut off. They've already started to feel it, but they're getting ready to feel 90% of their exports going away.
이번 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90%, 석유 수입 30%를 차단한다며 미국이 이런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페루와 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시킨 것과 많은 나라들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무역 관계를 단절시킨 예를 들면서 북한이 이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작은 조치로 평가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대북 압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will be very clear that putting extreme pressure on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매우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신속하게 움직인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게다 알레무 대사는 15일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tressed that all member states must fully, comprehensively and immediately
알레무 대사는 성명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특별히 가장 최근 채택된 결의 2375호에 대해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과 더불어 관련국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 마련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반도 시간으로 15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발사가 이뤄진 지 약 23시간 만인 이날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추가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5일 공개한 쿠웨이트의 이행 보고서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여럿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대사를 포함해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창식 현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5명이 쿠웨이트를 떠나게 됐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현직 대사가 추방된 경우는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동의 한 나라가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강 장관이 언급한 중동의 나라는 쿠웨이트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웨이트의 이번 이행 보고서는 지난달 채택된 2371호와 지난해의 2321호, 2270호 등을 하나로 묶은 형태로 지난달 2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 3일입니다. 15일 현재 2371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쿠웨이트가 유일합니다. 쿠웨이트는 또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들이 자국 거주증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료된 거주증은 갱신이 안 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거주증 소지자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쿠웨이트를 떠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쿠웨이트 정부는 명시했습니다. 한편 쿠웨이트에는 북한 노동자 약 6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달 AP통신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할 계획이 없으며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행보고서를 통해 당시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정기 혹은 부정기 항공편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을 운영했던 고려항공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사미 에이드 항공교통국장은 VOA에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고려항공에 착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상원이 2018 국방수권법을 곧 표결할 예정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대북 제재 법안을 포함시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나 또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2018 국방수권법안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수백 개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대북 제재 법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7월 별도로 상원에 발의됐던 것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었습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주민들을 고용한 이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증권 발행인들은 매년 북한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은 또 단둥, 주청, 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입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또 다른 대북제재법은 상원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의 2017 북한 은행 업무 제재법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들의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외에도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와이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 사령관, 전략 사령관과 협의해 아태 지역에 잠수함 발사 핵 순항 미사일 재배치 등 미국의 핵 태세 수정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 등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의 역내 가시적인 증강, 역대 동맹들과의 강화된 군사 훈련 등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개정안들 중 북한 관련 내용은 의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이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38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미한 공동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북한이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대변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한층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은 갈수록 강력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침에 묶여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제한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쪽이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압력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도 자신감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북쪽 기지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탄두 1톤, 2톤짜리를 얼마든지 그 자력식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만 북쪽에 대한 우리의 그 작전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군은 북한의 지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사거리가 각각 300km, 500km, 800km인 지대지 현무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북한군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긍정적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만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송영무 장관은 탄두 중량 확대 등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탄두 무게는 표적에 맞는 무게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뜻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핵무기와 함께 미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국산화하려는 백곰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감지한 미국이 한국 측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당시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거리가 180km 이상인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서한이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라고 한국 숙명여대 김진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 시절에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핵무기를, 핵폭탄을 개발하려고 했었고 또 백범 사업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정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네, 핵무기 개발하던 그것도 좌절됐고 결국은 백범 사업도 미사일을 개발하던 그 사업도 결국은 180km로 제한되면서 좌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1990년 미한 양국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마련합니다. 당시 합의된 지침은 미사일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1998년 북한이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불안감을 느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개정됐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사거리가 늘어난 것은 종전의 사거리로는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늘리고 있고 또 핵무기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거리가 사정거리가 180km에 제한돼 있는 것으로는 사실상 평양도 못 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 계속 어필을 했고 또 미국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어떤 동맹보호 차원에서 한국에다가 미사일 사거리를 좀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2012년 또다시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그해 10월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그대로 두고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800km 미만일 경우 사거리를 줄어든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미군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출격시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고요.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다른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출격시키면서 무력시위를 했군요.
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두 대, 또 차세대 첨단 전투기죠. F-35B 라이트닝 2 넉 대가 한국 시각으로 18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예. 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서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태평양 사령부는 영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반도 상공에서 어떤 작전을 전개를 한 겁니까?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넉 대와 함께 남북 군사 분계선 부근까지 올라가 비행했습니다.
예.
이어 강원도 태백의 필승사격장에서 실무장 폭격훈련도 했고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B-1B 폭격기들이 실제 MK-84 폭탄을 한 발씩 사격장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네.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네.
MK-84 폭탄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폭탄은 지하벙커 파괴의 강점이 있습니다.
예.
폭탄 한 발을 떨어뜨리면 북한군의 지하벙커 둘레 13m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F-35B 넉 대는 또 실제 폭탄이 아닌 합동정밀직격탄, 이 비활성탄 각 한 발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예.
또 한국 F-15K 전투기들은 MK-82 재래식 폭탄을 두 발씩 투하해서 미한연합군이 총 10발의 실제 폭탄과 비활성탄을 투하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미군은 이번엔 별도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넉 대와 함께 규슈 상공에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예. 지난달에도 미군 또 한국, 일본이 비슷한 네. 작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 나라가 동시에 한 건 아닙니다만
네.
북한 정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응징 의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한 것이라고 한국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이었죠. 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직접 F-35, B-1B 폭격기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에 공개적으로 경고했었습니다.
Now, when our enemies hear the F-35 engines, when they're roaring overhead, their souls will tremble and they will know.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F-35 엔진 소리를 들을 때 이 전투기가 으르렁거리며 적들의 머리 위로 비행할 때 그들의 영혼은 떨리고 또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또 이런 첨단 무기들이 적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고요. 실제로 F-35나 F-22 랩터 등의 비행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 마치 천둥 소리 같이 엄청난 굉음에 저절로 귀를 막게 되는데요.
예.
그만큼 공포도 엄습한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이른바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이렇게 출격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번에 상공한 그 전략 무기들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F-35B 라이트닝 2는 미 해병대 소속의 첨단 전투기인데요.
예.
단거리 수직 이착륙 능력, 그러니까 위 아래로 이제 떠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요.
예.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최첨단 레이더 또 전자전 능력을 갖춘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네.
22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마하 1.6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다양한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해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격은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최대 34톤의 많은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를 비행합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하면 2시간 안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1984년에 실전 배치된 이 B-1B 랜서는 대당 가격이 3억 1700만 달러입니다. 미군은 총 6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건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8일에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에서 북한 문제 해결 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엔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첫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예. 또 미 한일 3국 정상 간의 만남도 예정돼 있죠?
네. 21일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두 달여 만에 다시 갔습니다. 세 정상은 지난 7월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했었습니다.
네.
세 정상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에 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요?
네. 18일 서울에서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서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육군참모총장회의 어떤 행사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태평양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와 육군관리회의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회의 협의체입니다.
예.
미국과 일본, 한국 등 29개 나라 육군참모총장과 군 고위 장성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회의인데요.
예.
이번에는 또 중국의 장성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고요.
예. 이 지역에서 북한의 어떤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태평양 지역의 군 수뇌부들이 모인 만큼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회의인 것 같은데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더 무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반 전 총장은 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이른 시간 안에 채택된 점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도 만장일치로 단결된 국제사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를 주시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한국의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군요.
네. 다음 달 국군의 날 행사 때 모든 전략병기를 나열해서 소개하겠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죠. 송 장관은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고 또 군의 전력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서 전략무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 사이에 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송영무 장관이 18일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예.
우선 송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통일부에서 하기로는 지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시기를 늦추겠다.
예.
네, 이날 여러 의원이 북한 정권이 3천만 달러짜리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하고 따져 물은 데 대해서
예.
송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요.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한 언론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예. 통일부의 공식 반응도 나왔습니까?
지원 시기는 확인하지 않은 채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 제재 압박 상황하고는 별개이고요. 제재 압박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고요.
네, 백 대변인은 이런 입장은 국제사회나 역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예.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뭐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또 북한 인권회의를 열 계획이라고요?
네. 19일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통일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하는 회의체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겁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보다 인도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예.
게다가 통일부가 지난 14일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인도협력국이 신설이 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존의 공동체 기반 조성국에선 북한 인권과가 선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인도협력국에선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기획과가 선임부서 역할을 한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과거처럼 한국의 진보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좀 방점을 찍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자제하거나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왔고 유엔에서도 그런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6도, 남포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7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1도, 희천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7도. 개성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0도. 풍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 삼지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유엔이 관료주의를 없애고 강력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유엔이 관료주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재정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부당한 분담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공평한 분담금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일 3자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이 자국주재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성명에서 오늘 북한 대사가 소환돼 자신이 기피 인물로 지정됐다는 결정을 들었다며 그는 업무를 중단하고 이달 30일 이전에 스페인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멕시코 정부의 추방 명령을 받은 김영길 주 멕시코 북한 대사도 지난 14일 멕시코를 떠난 바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로하니 대통령은 18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일 핵합의를 폐기할 경우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의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하니 미국 이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 핵합의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군이 18일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B-1B 전략 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 무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해 한국의 F-15 전투기와 합동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한 두 나라의 이런 합동 훈련이 한 달에 두세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18일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에서 해상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8일 미군 3,0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 파병될 구체적인 병력 규모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아프간에 미군을 추가로 파병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병력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 11,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이 이달 말 실시 예정인 소수민족인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찬반 투표에 18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은 이날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투표의 합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투표 절차를 유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16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찬반 투표는 이라크의 주권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가 선거를 강행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도 이번 선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 백악관도 지난 금요일 성명을 내고 이 선거는 이라크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